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같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좀 본문이 굉장히 길죠. 3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19절까지 분량상 다뤄야 되는데 읽기는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더 68편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편 68편은 사실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우가릿어라는 고대 근동어가 많이 사용이 됐고, 또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의 특징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이전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제들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 68편만 연구한 논문들이 많은데, 뭐 그걸 이 새벽에 일일이 여러분들과 나누기에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첫째는 이 시편 68편은 주제어가 너무 다양해서 논리성이 없어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불분명하고. 근데 어쩌면 그것이 그 본질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한 것이 어쩌면 이 시가 갖는 특징이면서 본질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몇 차례 읽었는데도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날개라는 책이에요. 그건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도 읽었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한 차례 읽었던 적이 있는데, 뭐, 최근에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행간을 읽어내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유곽이라는 그 홍등가에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얼굴을 안 부딪히기 위해서 잠만 자요. 계속 잠만 자요. 아내가 벌어다 주는 그 가슴 아픈 돈을 용돈으로 받아서 생활하면서 잠만 자요. 근데 참그 분이 쓰는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 행간을 읽어내기에는 무슨 암호나 기호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꼭 그런 것 같다고.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도 많고. 자, 그래서 우선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 하나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상 법궤가 출동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법궤는 두 경우에 출동을 해요. 등장을 하고, 첫째는 전쟁 때. 유명한 사건 잘 아시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패하자, 법궤를 이동시키죠. 법궤가 출동을 해요. 결국 또 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괴짝을 믿은 거예요. 괴짝. 그러니까 본질을 믿지 않고 형식만 붙들었던 결과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출동할 때. 근데 그 법궤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전쟁 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35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때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은 전체 구절을 보면 사실 불분명한 가운데에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전쟁으로 시작을 해요. 무언가의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성전의 예배로 마쳐집니다.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노래로 경배와 예배로 시편 68편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성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찬양으로 이 68편이 아우러진다면 그 안에는 격렬한 어떤 사연들이 담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주제를 정하기에 쉽지 않은 인생에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딱 한 단어나 한 주제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정의가 잘 안 돼요. 마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 시편 68편의 복잡성과 매우 닮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딱 정의하고 규정하기가 모호할 때가 많고 불분명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68편의 첫머리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그저 막연한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뉴스에 맨날 죄져가지고 보도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인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쁜 짓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죄도 짓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본질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쨌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쓰러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라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놈은 이 설교 시간에 놈자가 좀 나와서 죄송한데 나쁜 놈은 그냥 몇 사람 죽인대요. 나쁜 놈은. 그런데 진심을 가진 사람은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한 걸음 깊게 생각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해서 한 짓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가 수백만 명 밀어넣고 죽인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나쁜 놈은 그냥 몇 명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진심을 가진 사람은 그 진심을 가지고 수백만 명도 죽인다니까요. 사람이 진심이라는 게 맹랑한 거예요. 어떤 때 싸울 때 보면 양쪽 다 진심을 가지고 싸워요. 그 진심만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그런 걸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고꾸라져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이게 분명한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악인은 기뻐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기뻐하신다는 말이 기준이 거기서 선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의인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본성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십자가가 보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방황하다가도 막 지 마음대로 세상에 싸돌아다니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터지지,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의인을 성경은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소극적으로라도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지, 의인이에요, 의인.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제일 이제 어려운 대목에 이르렀어요.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네, 오늘 시편이 첫 단어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유난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 68편 전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구름을 타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그 다음에 또 33절에는 하늘을 탄 자라고 소개돼, 하늘을 탄 자. 5절에는 이제 살펴볼 텐데,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 또 구원의 하나님, 19절, 20절, 또 30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죠.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묘사하는 설명적 언어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 이름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분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방식이지. 그게 마치 우리들에게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져서 여호와, 여호와, 예후와, 예후와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부르기도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평생 연구했던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인간의 입술과 인간의 혀의 구조로 도저히 발음할 수 없는 발음이다. 그 발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발음이에요? 두 가지로밖에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시는 것처럼 모음이 없잖아요. 전부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예후하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혀와 혀의 구조와 입술로는 발음할 수 없고 오로지 뭘로만 발음하냐 하면 콧구멍의 공기와 숨소리로만 예허아,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재미있는 주석을 붙여놨어요.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왕 하고 울어요. 아기가 왜 울죠? 내가 어쩌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가, 슬퍼서 우나요? 학자들의 견해는 최초로 세상을 맞으면서 호흡을 위해서 공기가 자동적으로 아기의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갈 때 첫 통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거죠. 근데 그 아파야 살거든요. 호흡이 돼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숨을 들이킬 때. 그때부터 이제 평생 숨을 거둘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도 하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 인간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예하라는 말은 그 인간이 존재하는 출발 지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숨을 쉼으로써 존재가 시작이 되듯이 이 땅에서의 존재와 같은 출발인 거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출발이라는 거죠. 그게 재밌는 해석이죠.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유심히 보시면 표현들이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뭘 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행하세요?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4절에 우가릿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관련된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우가릿어들이 사실은 당시 이방 신상들을 묘사할 때 쓰던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시인이 왜 하필 그런 이방 우상들에게 섬기던 단어들을 하나님께 사용했을까? 이것은 변증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섬기던 그런 세상에 욕망이 잔뜩 담겨진 그런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다. 여호와, 예후와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해서 아주 낯선 표현들, 하늘을 타고 뭐 광야를 행하며, 광야를 행한다는 말은 사실 원래 그 구름을 행하며 그런 의미예요. 왜? 그 이방의 신들이 구름에서 비를 준다고 그 당시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용례는 사실 바울도 많이 사용을 하죠.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나 쓰던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차용해서 로마 황제가 참된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면 보좌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보좌. 그래서 오늘 5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면 이 처소는 어느 처소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상의 시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유명한 현장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앉아서 보는 거예요.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이에요? 지상의 성전이에요. 보좌는 하늘 성전이고 이 옷자락에 가득한 성전은 지상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처소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그림은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가득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입으신 그 옷이 땅의 성전에 가득,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보좌란 세 가지가 모아진 개념이에요. 거기서 통치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영광이 결정돼요. 그로 모든 영광이 모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처한 현실은 조국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홀로 고독하게 들어앉아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떡합니까 주님? 하나님, 조국 이스라엘을 어떡하시렵니까? 온갖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 마침 절대 권력이었던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뒤숭숭했겠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도 끝났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보여준 그림이 하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입으신 옷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의 문학적 그림이에요. 하늘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영광과 통치와 그분의 심판은 이 지상에게까지 여전히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그림이 갖는 의미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에, 아프가니스탄에 눈물겹게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에 그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늘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토브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은택이라는 말은 참 귀한 표현입니다. 뭐가 은택이냐? 뭐가 하나님의 토브인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베풀미, 하나님의 채우심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거기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뭐가 돼야 돼요? 선물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은택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된 순종과 은혜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온라인상에 또 이 현장에 함께한 성도들 일상에 콸콸콸 흘러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우리의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주제들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이 흘러가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 존재의 기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서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